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반담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신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문맥 가운데 소개되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실은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가 자기의 어떠한 공로나 선행으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현실에 와 있다라는 설명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다면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그거는 설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맡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갑자기 툭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왜 무시무시하냐면 다음과 같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쁘심은 원래 쓰던 그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은 이 앞에 나온 믿지 아니하였음의 믿지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시대에 히브리어의 단어로 쓰던 말 그대로를 적용해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겠냐?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음을 폐하겠느냐? 그대로 해석하자면 믿지 아니한다 한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었다, 믿겠다, 믿었었다가 된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평생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언제나 거부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결국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을 거부했는데 믿지 아니했는데 그가 믿었다, 하나님의 믿음이 폐하지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한다니요. 제 말이 맞는지 어디 한번 계속 볼까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만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천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평생을 악인처럼 죄인처럼 살아왔다 한들 그렇게 산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걸로 나는 심판대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린 바로 그런 생각이 들죠. 오, 그럼 막 굳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막해도 되는 거네. 어차피 내가 그래봤자 그 모든 것이 교회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괜찮은 거네. 그렇게 우둔한 생각을 할까 봐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죠.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가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는 놈과 우리가 다른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당연히 정죄를 당한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 9절. 그러면 어떠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즉 유대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다. 일부러 막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보실까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밤을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굳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원래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집안 대대에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한들 아니면 집안 대대손 집안 어귀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고 때때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는 집안이라 한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얘기를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보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이 얘기를 연결지어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도대체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들만 들어놓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기치는 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우리보다 나은 게 없고 하나도 우리보다 잘난 게 없으면서 니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노래 몇 곡 하면 땡이야 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눈치 채셨다시피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힘들게 교회 오신 여러분 앞에 제가 오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못 알아듣겠다 싶으시더라도 최대한 만뜬다는 눈빛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원래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따르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믿는다라는 말에는 원래 구약적 전통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을 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성실하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늘 아무런 책 잡힐 거 없이 성실했다면 상대방이 성실했던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성실은 나의 성실에 대한 아주 응당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성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남녀관계에 연애에 빗대어 봤는데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성실하고 신실한지를 어떻게 아냐면 바람도 맞춰보고 쓸데없는 걸로 화도 내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겨보기도 하고 너 얼굴도 보기 싫으니 꺼져 그래서 헤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 상대방을 버리는 일이 여러 번 시간을 통하여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더라 라는 것의 결과로 상대방이 신실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두고 봤더니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부터 먹은 다음이요? 먹을 때부터죠. 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나쁜 길로만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단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으시더라. 하나님이 믿는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비록 지금 이 시점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밀어낼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모든 복과 구원에서 우리는 떨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지옥을 갈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어떤 열정이나 종교적 희생이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이 갈수록, 후대에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겁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선포하자 갓 쓴 할아버지 노인 양반들이 무릎 꿇어 주여 믿사옵니다 했던 이유가, 그들이 미쳐서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을 듣고 갑자기 기적처럼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신분을 고백한 겁니다. 주여, 나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나에게 쌓여 지금 내가 그 복에 섰나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오, 내가 오늘 주와 처음 걷는 게 아니라 그 옛적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보여줬군요. 제가 오늘 드디어 내 안에 굳건해져 가만 왔던 나의 믿음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때 가장 들기 좋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예에 딱 어울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야곱이 아니냐? 어디서 그런 망발이나 하실 텐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하러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하러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믿어라. 이제 나의 성실함을 알아.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해라. 야곱이 거부하죠. 그래서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돌려놓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내려다가고 빕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죠. 그럼 야곱은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방금 제가 드린 설명에 따르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의 형이 아닌 야곱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을까요? 요거 하나만 봅시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다음으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실고 쉬었기로 종들이 이곳에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의 말에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가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글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인가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앞장면에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고 뒤에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를 만나죠. 두 장면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크나큰 두 사건의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날 때는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축복하죠. 내 땅 중에 제일 좋은 곳에 머물러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땐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놀래죠. 8절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하제일에 살아있는 신으로서 점잖게 돌려 묻는 겁니다. 영어로 How old are you가 아니라 너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가 기가 막히죠.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하다고 할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말을 하고 다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최고된 살아있는 신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전하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가 있나이다. 내가 오는 날 이렇게 전하를 만나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전하의 능력이나 전하의 선택이 아니오 전하보다 위대한 그 존재의 섭리와 뜻 때문입니다. 전하는 지금 그 위대한 존재의 명령을 수행하고 계셔서 저에게 대신 복을 내리시는 건데 참으로 그 복을 잘 수행하고 계시니 명령을 잘 따르고 계신 것이니 내가 그 존재에게 말해 전하에게도 복 내려달라 하겠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인생 헛살았어? 이게 무슨 짓이야? 130년을 살았죠. 험난한 세월.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나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을 수 없더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더이다. 내가 인생, 나의 인생을 나의 선조의 인생에 위에 덧붙여 나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에 내가 이르렀음을 깨달았으니 때문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으니 내가 이제 내 믿음 말고 무엇을 더 자랑하리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아는지 믿는다고 해놓고는 홀라당 까먹게 되는 그 시간과 인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커가고 강해져 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어떤 또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 1년 사이에 여러분을 얘기할 필요 없이 또 제가 어떤 망발과 만행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조건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은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굳건해질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왔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여지껏 살아온 줄 알았으나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 때문이었고 주께서 내리시는 은혜 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 언제나 충만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우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임을 드러내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